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날짜에서부터 오늘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진영씨 오늘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날씨가 많이 더워서 어디 시원한 데 가서 그냥 꼼짝 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법에는 산이나 바다로 시원한 바람과 물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왜 무더위에는 남양 특집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포 영화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에이, 귀신 얘기요? 불 끄고 일단. 선배님 왠지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뻔한 거 하시려고 그러죠.
아, 추리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추리소설. 아. 이번 한 주는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더위를 잊어볼까 합니다.
그래요. 공포는 아니니까요. 노약자와 임산부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이유와 김창완이 부른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전읽기의 명무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선배님은 평소에 공포영화 추리소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리소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네. 공포영화는 안 봅니다.
아, 무서워서 우시는구나. 네,
무서워.
무서운 거 싫어요.
그 영화 왜 돈 내면서까지 그 무서운 걸 봐야 돼, 왜?
맞아. 왜? 이게 또 저는 공포 영화 그냥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참 남아 화면이. 그 뭔지 알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가위 눌리더라고 저는.
그 놀이동산 가면 뭐 귀신 나오는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잘 들어가요?
그런데는 잘 들어갔고 어릴 때부터 네. 귀신들이랑 그렇게 노닥거리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귀신들하고 노닥거렸어요?
거기 다 알바생이잖아요.
아,
알바생 귀신들. 네, 그럼요. 걔네들이랑 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분은 왠지 추리소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백운철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백운철 씨. 네. 추리소설 공포영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추리소설 되게 좋아하고요. 네. 공포영화는 안 봐요.
아, 무서워, 무서워.
가위 눌려, 울어요.
갑자기 저. 그치, 가위 눌린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왜?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네네. 네.
그 무슨 제 공동묘지에 데려가.
맞아, 맞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라고.
담력 훈련.
맞아, 담력 훈련.
그리고 진짜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했어.
다행히 솔직히. 이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는 학생, 여학생 붙여줘가지고 손 꼭 붙잡고.
아가씨가 늘 내재돼 있고.
아, 이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저는. 속일 수가 없네, 속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네. 미션 수행 못 하면은 이제 야외 취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야외 취침이 무슨 폐허 학교에 가서 혼자 그렇죠. 자고 오기 막 네.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하지 말아요.
학교에서
제발 좀.
혼자 자고 와요. 텐트 침대에서. 그때
혼자 잠이 오나?
근데 난 안 걸려서 다행히. 좀 잔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차라리 저는 뭐 액젓 들이키려면 들이키는데 혼자 못 자겠더라고 거기서. 네. 강예빈 씨가 걸렸었어요. 강예빈 씨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두 사람 정도 짝지어서 자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걸 안 시키고
혼자는
혼자.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네, 방송국도 사실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공포하면 학교.
최고죠.
막 여학교 이런 데 있죠.
네. 네, 우물 있는 학교.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공포 영화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장화홍련. 장화홍련. 왜 임수정 씨 처음 나왔던 그 영화.
알아요.
거기에서 왜 파란 드레스 입고 싱크대 밑에 숨어있던 그 장면. 또 기억난다. 오늘 가위 눌리면 안 되는데.
영화 또 뭐 있으세요? 저는 오맨.
오맨?
오맨도
무서웠어.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네. 식스센스.
무서워. 초등학교 때는 강시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희 때는.
자,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름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 드립니다. 사연 주제 오싹했던 경험입니다. 오싹했던 경험. 네. 오싹했던 경험 사연 주제 보내주신 분 중에 반디와 문자 통틀어서 네. 오늘은 기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예, 세고비아사에서 제공하는 기타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와, 아, 대박.
네. 얼굴책으로도 많이 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선물 먼저 드리고 갈까요?
어, 그래요?
아, 오늘 퀴즈 먼저 내드리죠.
아, 퀴즈 네, 먼저 드리도록 퀴즈.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전의 주인공 셜록 홈즈의 직업이 있습니다. 다음 중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경찰청장, 2번 탐정.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의 고전은 추리소설의 대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단편선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 작가 소개부터 좀 네. 해주십시오.
아서 코난 도일 경입니다. 경. 네. 1959년에 태어났고 1930년 7월 7일에 사망했네요. 오늘이네요. 어, 7월 7일. 와. 뭔가 으스스해지네요. 이게.
13일의 금요일처럼 오, 예. 느낌이 자. 안 좋다.
19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면서 소설가인데 우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손님이 없어. 그래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소설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 작품 받아주는 출판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평범한 게 아니라 특이한 소설을 써보자 해서 네. 탄생한 것이 명탐정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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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명탐정 홈즈가 등장하는 진홍색의 연구, 네 개의 서명 등 여러 단편을 썼고요. 아, 코난 도일은 과학적인 추리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명탐정 셜록 홈즈를 통해서 추리 소설을 근대 소설의 한 장르로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아, 1930년 7월 7일 연설을 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그때 이제 결혼 두 번째 결혼해서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부인에게 You're so wonderful.
You're so wonderful.
당신 정말 멋져 하고 가셨다는데요.
아. 이야. 그렇군요. You're so wonderful. 가만히 있어봐요. 근데 코난 도일의 사망일이 오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1930년 7월 7일.
7월 7일.
아, 왠지 진짜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명탐정이죠?
그렇죠. 주홍빛 연구라는 1887년에 작품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저 또 도둑맞은 편지라든지 붉은 머리 연맹 등 수많은 작품에 등장을 했어요. 홈즈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코난 도일의 대학 은사였던 벨 박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셜록 홈즈의 또 중요한 등장 인물이 있죠. 왓슨.
아, 왓슨.
헌신적이고 착한 홈즈의 훌륭한 상담력 조수이자 친구.
네.
네. 이 홈즈 시리즈가 몇 번이고 연재가 중단됐었는데 그때마다 독자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시 썼고 다시 썼어요. 그래서 도일은 더 이상은 이제 홈즈를 작품에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24번째 단편에서 홈즈가 악당과 함께 폭포에 빠져 죽는 것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했는데 독자들이 또 반발을 너무 많이 해서 1905년에 셜록 홈즈의 귀환에서 부활을 시켰다고 해요. 이 작중에 홈즈의 주소인 베이커가 221번지에는 아직까지도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가 도착해서 우편 배달부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고 하네요.
아, 코난 도일은 정말 좋았겠습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의대도 갔죠. 추리소설도 썼죠. 그 추리소설이 전 세계에서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아, 부럽다. 네.
자, 오늘 사망일인데 코난 도일의 사망일 추도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 셜록 홈즈 시리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난 도일이 자신의 작품 중에서 12편을 직접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의 작품집으로 모아놨는데
네.
오늘 그 1위, 베스트 단편 1위 얼룩군, 또 이번 주에 7위로 뽑은 5개의 오렌지샷 이렇게 두 개를 이번 주에 방송을 해드립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얼룩군 함께 읽어봅니다. 작품의 화자인 왓슨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홈즈의 옆에서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 사건만큼 기괴한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비밀에 붙여두기로 했던 사건인데 사건의 의뢰인인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공개하게 되었다. 왓슨이 뽑은 가장 기괴했던 그 사건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낭독 시작합니다.
1883년
4월 초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셜록 홈즈가 정장을 하고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에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고 또 벽난로 위에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1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을 깜빡이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게다가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은 시무룩한 얼굴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왓슨, 이렇게 일찍 깨워서 미안하지만 오늘 아침은 모두 이런 운명이야. 허드슨 부인이 먼저 본의 아니게 일어나야 했고 부인은 그 분풀이로 나를 깨웠고 나는 자네를 깨우게 된 것이야.
무슨 일이야? 뭐 불이라도 났어?
아니, 의뢰인이 젊은 여자가 아주 흥분한 모습으로 와서는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야.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젊은 여자가 이런 이른 아침에 런던 거리를 헤매고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을 두드려 깨우는 것은 아주 시급한 사정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기 때문일 거야. 만약 이것이 재미있는 사건이라면 자네가 틀림없이 처음부터 듣고 싶어 할 것 같았어. 어쨌든 자네를 깨워서 일단 이야기나 해주려고 한 것뿐이야.
그런 일이라면 자고 있을 순 없지. 홈즈의 전문적인 조사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가 직관적이며 신속하고 그것도 언제나 확고한 이론에 근거한 추리로 의뢰받은 어려운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몇 분 후에는 몸단장을 하고 홈즈와 같이 거실로 내려갔다. 우리를 보고 검은 옷을 입고 두꺼운 베일을 쓴 여자가 창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아, 이분은 내 친구이며 협력자인 왓슨 의사입니다. 왓슨 앞에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망설이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허드슨 부인이 벌써 다 알고 불까지 피워놨군요. 여기 불 앞으로 오십시오. 추워서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곧 뜨거운 커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떠는 것은 아니에요.
아, 그럼 뭐 때문이죠?
무서워요. 홈즈 씨 너무 무서워요.
여자는 말하면서 베일을 올렸는데 확실히 불쌍할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얼굴이나 모습을 보면 서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머리에는 이미 흰머리가 섞여 있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셜록 홈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여자를 재빠르게 관찰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홈즈가 허리를 굽혀 여자의 팔을 가볍게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했다.
곧 모두 해결될 겁니다. 오늘 아침 기차로 오셨군요.
어머, 저를 아시나요?
아닙니다. 부인의 왼쪽 장갑 손바닥에 왕복표 중에서 돌아가는 표가 들어있어서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이륜마차를 타고 흔들리면서 진흙길을 지나 역으로 가는 것도 힘들었겠군요.
여자는 아주 놀란 모습으로 눈을 크게 뜨고 홈즈를 쳐다보았다.
아, 그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옷 왼쪽 팔에 흙이 튄 자국이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말라붙지 않은 채로 말이죠. 팔에 흙이 튀는 것은 부인이 이륜마차를 탔기 때문이고 또한 마부의 왼쪽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모두 말씀대로예요. 나는 오늘 아침 6시 전에 집을 나와 6시 20분에 레더헤드에 도착해서 첫 차로 워털루역에 왔어요. 홈즈 씨, 저는 더 이상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미치고 말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니 저한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은 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홈즈 씨,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페린토시 부인이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분한테서 이곳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이 불안에서 구해주세요. 저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암흑 속에서 한 줄기라도 좋으니 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보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두어 달 후 결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은혜를 갚겠어요.
홈즈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열쇠로 서랍을 열고 작은 비망록을 꺼냈다.
페린토시 부인이라. 아, 생각났어요. 58 머리 장식에 관한 사건이었어. 왓슨, 이건 자네와 알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네. 그럼 페린토시 부인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에게도 기꺼이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보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일 자체가 보수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실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사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 불안이 아주 막연하다는 거예요.
의혹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틀림없이 사소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게 원인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당연히 저를 도와줘야 할 약혼자까지도 저의 이야기를 모두 신경 과민인 여자의 망상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위로할 때의 말이나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악을 꿰뚫어보는 힘을 가진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닥치고 있는 이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가르쳐주세요.
어쨌든 들어봅시다.
낭독에 이어서 아델의 스카이펄 듣고 오셨습니다.
왜 이러세요?
남양특집같이
그런 건가요?
하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내용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한 부인이 사건을 의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홈즈는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 왓슨을 깨웠습니다. 네. 왓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왓슨은 셜록 홈즈의 친구이자 셜록 홈즈의 사건을 기록하는 전기 작가입니다.
네.
작품에 나온 내용들로 추리를 해보면 1878년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1850년생인 걸로 출생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몇 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았고 영국의 학교를 거쳐서 런던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런던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또 럭비 클럽에서 선수로 뛰기도 했고 1878년에서 79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직전 육군 군의관으로 훈련받은 뒤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퇴역을 해서 상위 용사 연금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요.
아.
소설 속엔.
그랬던 왓슨은 홈즈와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원래는 그 이제 왓슨이 이 중간에 결혼을 하는데
네.
작품에는 총각 때 왓슨 또 결혼 후의 왓슨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네.
셜록 홈즈하고 이 왓슨이 총각 시절에 베이커 거리 하숙집의 하숙비를 절반씩 부담하려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예. 네. 저 원래 처음에는 왓슨이 홈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좀 괴짜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명탐정이구나. 그 수사 과정을 자세히 눈여겨보기도 하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들 셜록 홈즈의 소설은 왓슨의 입장에서 왓슨의 시각으로 써진 그런 작품들로 탄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반대의 문자 사연 좀 소개를 해드리죠. 김선지님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 그리고 그 전에 말이죠. 저희 네네. 얼굴책 네, 얼굴책에 오늘 7월 7일 777번째 좋아요 눌러주신 당첨자가 있으십니다.
오, 777번째.
777번째.
네.
정규선 씨. 정규선 씨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거 줘요?
기타 드립니다.
우와.
통기타.
네, 막죠 그냥 막.
와, 저희 창고 열었습니다. 선물 창고 열었어요.
네. 창고 대방출입니다.
네.
이제 김선지 님이 반디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옛날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밤에 큰 볼일이 생기면 후레쉬 들고 화장실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바람이 많이 불던 날 화장실에 가는데 뭔가 희특한 것이 벌럭벌럭벌럭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루마리 화장지 화장지가 풀려서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아 네. 진짜 근데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김혜선님 어릴 때 외딴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을 지나갈 때면 내 다리 내놔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정말 머리가 쭈삐타고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문숙님은요.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 1박 하던 날 눈 감고 학교 주변을 도는 일이 생각나네요. 네. 밤에 줄 따라 눈 감고 도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상상만 해도 무섭다 이건 네, 진짜.
무서워요.
한상애님이 친정집 옆에 흉가가 있었는데요. 빈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오, 무서워 무서워.
정말 귀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만 등골이 오싹해져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김찬우님 알바하기 위해 우유 배달할 때랍니다. 새벽에 하얀 잠옷바람에 긴 머리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오늘은 왜 늦었어요 하는데 순간 간이 오싹했습니다 하셨어요.
민홍기님 저는 무서운 영화를 볼 때면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손가락 틈으로 봐요.
맞아 맞아.
다리는 의자 위로 가슴까지 올리고 갑자기 의자 밑에서 제 다리를 무언가가 잡을 것 같거든요.
아, 느낌 아니까.
김신우님 산행 중에 날씨는 어두워지고 다급하게 하산을 하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잡아다녀서 기절할 뻔했어.
어, 무서워.
뒤를 돌아보니 나뭇가지가 내 등산 배낭을 잡아당긴 겁니다.
어, 그래도 무섭네요. 네, 그리고 고은 형님, 어릴 때 저의 방 한 면의 아래쪽은 유리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잘 때 제 등에 아기 같은 파란 물체가 엎여 있는 것이 유리 거울로 보였다고. 아,
왜 그래?
그날 이후로 저랑 같이 자기를 무서워해서 무척 곤란해했어요. 저도 그날 이후 절대 잘 때는 그 유리 거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답니다. 저는 지금 34살. 인데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진짜 홈즈를 찾아온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헬렌 스터너입니다. 지금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의부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서 깊은 색슨기 가문의 하나인 스톡모란의 로일론 마지막 혈통으로 서리주의 서쪽 경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한때 잉글랜드에서 손꼽히던 부호로 영지는 서리주의 경계를 넘어 북쪽은 버크셔, 서쪽은 햄프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세기에 연달아 4대에 걸쳐 가장들이 낭비와 방탕에 빠진 데다가 섭정시대에는 도박에 미친 사람까지 나와서 집안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몇 에이커 땅과 200년 전에 지은 낡은 저택뿐인데 그것은 온전치 못해 저당에서 풀릴 데가 없습니다. 전대의 주인은 그 집에서 가난한 귀족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 외아들, 즉 저희 의붓아버지는 이 불행한 환경을 타개해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친척에게서 미리 빚을 내어 의학학위를 따고 인도의 캘커타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의사로서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꽤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끔 물건이 없어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그만 홧김에 인도인 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질 위기까지 몰리다가 다행히 극형만은 면했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의붓아버지가 인도에 계실 때 그와 결혼했는데 그전에는 벵갈 포병대 스토너 소장의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저와 언니 줄리아는 쌍둥이로 어머니가 재혼할 때에는 두 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1년에 1,000파운드가 넘었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것을 모두 아버지에게 양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만이고 만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액수가 저희들한테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국으로 돌아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8년 전 크류에서 일어난 철도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의붓 아버지는 런던에서 개업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를 데리고 스톡모란의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저택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덕분에 저희들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스톡모란의 로일로가의 가장이 옛 저택에 돌아왔다고 해서 처음에는 크게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를 사귀지도 가족끼리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언제나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고 이따금 외출을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큰 싸움을 했습니다. 로일로 집안의 남자들한테는 본래부터 광적일 정도로 격렬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오랫동안 열대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거칠어졌을 겁니다. 남부끄러운 싸움을 해서 두 번이나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고 결국에는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도망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무섭게 힘이 세고 한 번 화를 내면 절대로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버지는 마을의 대장간 주인을 다리에 난간 넘어 개울로 던져버리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다시 동네가 시끄러워지게 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친구라고는 떠돌아다니는 집시들밖에 없습니다. 그 떠돌이에게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는 몇 에이커 땅 중에서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천막을 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아버지를 천막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하곤 했는데 어떤 때 아버지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몇 주일씩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인도의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그곳의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동물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치타와 개코 원숭이입니다만 이 동물들이 저택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짐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니 줄리아와 저의 생활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녀도 붙어있지 못해서 오래전부터 집안일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언니는 30살이 되어 죽었는데 그때 지금의 나처럼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돌아가셨군요.
벌써 2년 전입니다. 저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생활이 이런 형편이었으므로 저희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이나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여동생 오노리아 웨스트페일이란 미혼의 이모가 하루 근처에 살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따금 그 이모 댁에가 잠깐 머물다가 오곤 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줄리아 언니는 이모 댁에 갔다가 대기 복무 중인 해병대 소령을 만나 약혼을 했습니다. 언니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2주일 남겨놓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 저의 하나밖에 없는 말벗인 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셜록 홈즈는 눈을 감고 쿠션에 머리를 기댄 자세로 의자에 몸을 깊이 묶고 있었는데 이때 눈을 가늘게 뜨고 손님을 흘낏 보았다.
네, 낭독에 이어서 잼의 데이 듣고 왔습니다. 이거 살인사건이네요.
그렇죠.
이 사건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어머니가 유산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의붓아버지와 두 딸이 함께 살고 있는데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하면 본인 몫의 유산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서 말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 범인으로 의심가는 사람은?
의붓아버지. 어때요, 백운철 씨는?
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아, 맞아, 2층에 맞아. 사는 그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집에서 관리해준 마부도 있고.
개코 원숭이?
네.
개코 원숭이가 죽였을 수도 있어. 두 분은 이 사건의 느낌 어떠세요?
글쎄요, 뭔가 좀 으스스한데 저는 이제 뒤를 다 읽었기 때문에 아.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살인사건이라고 말한 그분 의심스럽습니다, 당신.
저요? 내가 안 죽였어!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아서 코난 도일의 얼룩근입니다.
와! 와!
진짜 제가 안 죽였어요, 여러분. 전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기만 죽였을 뿐입니다.
살인사건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안 죽였어요.
넘어갈게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고전의 주인공 셜록 홈즈의 직업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경찰청장. 왜 웃기지? 2번 탐정. 웃기죠?
아니, 정...
호두숨 나와 이게. 잡았어. 죽였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명로지 씨가
그
죽였어.
와중에 네,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기 사망. 네, 자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손윤희 님이 반대로 네.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운행을 하지 않아요. 저희 집이 2층인데 사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문에 엘리베이터를 향해 발자국이 반만 있는 거예요.
무서워.
운행도 안 하는 엘리베이터에 발자국이 왜 있을까요? 아직도 무서워요.
그 반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리고 김병철님, 군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사 뒤편에 이름 모를 무덤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술기운을 없애려고 무덤 주변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무덤에서도 담배에 불을 붙여 냅두고 저도 피우고 있었거든요.
다 피고 무덤에 두었던 담배에 불이 날까 끄려고 보니 전부 다 태워져 있었어요. 지금은 금연 중이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 되게 웃긴다. 이한나님. 저는 있네. 어릴 때 친구들이랑 불 꺼놓고 이불 덮고 공포 영화 보는데 친구 한 명이 무섭다면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었거든요. 귀신보다 개가 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네요.
김은정님, 그만해요. 지금 사무실에 혼자인데 무서워서 볼륨 최소로 해놓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무서울 것 같아요.
사무실 계담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정씨 지금 뒤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지금.
돌아보지 마세요. 이상수님, 저는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이 들어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남녀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서 창밖을 보니 산 위에 두 개의 무덤이 있었어요. 전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네요. 아, 무서워요.
이승진님, 저도 어렸을 때 친정집 가까이에 상여를 모아둔 창고 같은 빈집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면 항상 등골이 오싹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그 빈집에 대한 괴담이 끊이질 않았죠. 지금 그 빈집은 벌써 없어졌더군요. 아마도 상여를 둔 곳이라 괜히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나 봅니다. 했어요.
상여 얘기하니까 갑자기 황진이 얘기가 떠오르네요.
어떤 거요?
황진이가 살았던 동네에 그 주변에 네. 황진이를 짝사랑했던 총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짝사랑하다가 이제 상사병이 나서 죽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죽었는데 상여가 가는데 황진이 집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상여가. 그래서 그 상여 모는 사람이 이 총각 귀신이 지금 저 여인을 좋아해서 못 가고 있으니까 속옷을 관유에다 놔달라고. 그래서 황진이가 과감하게 그 속옷을 벗어서 네. 관에 놔주니까 그제서야 상여가 움직였다는 말이 있어요. 김은진 님이 리얼 오싹 제주 여행, 제주도 가족 여행 갔을 때였습니다. 신나는 관광을 마치고 중문 근처 콘도형 숙소에 돌아와서 엄마랑 제가 침대방을 쓰기로 했죠.
네.
조잘조잘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오른쪽에 누우신 엄마의 손을 제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잠들었어요. 새벽녘 즈음에 제 왼손으로 잡은 손을 느끼면서 엄마 손이 좀 작네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왼쪽은 침대 바깥쪽. 게다가 분명 작은 손.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김은진
엄마의
엄마 없어진 거야 지금?
엄마가 어디 가셨지 그러면?
네, 자 그래요. 미스 스토너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무서운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택은 몹시 낡았으므로 지금은 건물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이 모두 침실인데 거실은 건물 중앙에 있습니다. 침실은 건물 중앙에 가까운 쪽부터 아버지, 언니, 그 다음은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방은 벽으로 가려 있어 왕래할 수 없지만 문은 모두 같은 복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세 방 모두 창밖은 잔디밭입니다.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의붓 아버지는 일찍 침실에 들어갔지만 잠을 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용하는 강한 인도산 담배 냄새에 언니가 질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는 저의 방으로 와 보름 남짓 남은 자신의 결혼 이야기며 그 밖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언니는 돌아가려고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헬렌, 밤에 누군가 휘파람 부는 소리 들었니?
아니.
설마 네가 자면서 휘파람을 불 리는 없고.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언니. 그런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라니. 며칠 전부터 매일 밤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 나는 잠귀가 밝아서 그 소리에 잠이 깨고는 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지만 옆방 같기도 하고 잔디밭 같기도 해. 그래서 너도 들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난 못 들었어. 하지만 틀림없이 그 기분 나쁜 집시가 정원 어딘가에서 부는 걸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정원 쪽에서 부는 거라면 네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하구나.
아이, 난 언니보다 깊이 잠들잖아.
어쨌든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언니는 미소를 보이고는 내 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언니 방에 열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두 분 다 밤마다 방문을 잠그고 주무셨군요.
네,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사육하는 치타와 개코 원숭이 때문입니다. 방문을 잠그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렇겠군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니와 나는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영혼이 얼마나 미묘하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은 폭풍이 심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 틈새로 여자의 무시무시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언니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쇼를 두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연 순간 언니가 말하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이어 무거운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덜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달려나가니까 언니 방문에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나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방문을 지켜보니 복도에 켜져 있는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인하여 창백했고 두 손은 구조를 청하는 듯 앞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몸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언니를 두 팔로 안았는데 언니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듯 몸부림을 쳤고 손발도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위에 몸을 굽히니까 그때야 무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헬렌, 끄니, 얼루 끄니.
그 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언니는 그 밖에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방을 가리켰으나 그때 다시 경련이 일어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달려갔는데 마침 아버지가 가운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넣기도 하고 의사를 불러오라고 마을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언니는 그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차츰 기력을 잃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언니의 무서운 최후였습니다.
잠깐, 휘파람 소리와 금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틀림없습니까?
네, 검시 때 주의 검시관도 그 점을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밤이었고 집이 낡아서 삐걱거렸기 때문에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옷을 입고 있었던가요?
아니요, 잠옷바람이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불을 켰던 성냥값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뭔가 이상을 느끼고 성냥을 켜서 주위를 살펴봤군요. 이건 중요한 점이야.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의붓 아버지의 행동은 전부터 인근에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검시관은 특히 주의 깊게 조사를 했지만 사인은 끝내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언니 방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창문에는 굵은 쇠막대가 달린 구식 덧문이 있어서 밤마다 그것으로 문단속을 했습니다. 벽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곳이 없었고 바닥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뚝은 상당히 크지만 굵은 창살이 4개나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언니가 방에 혼자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언니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독살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몇몇 의사가 조사했지만 확실한 것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니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무서운 공포 때문에 신경에 강한 쇼크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 당시 정원에 집시들이 있었습니까?
네, 몇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다는 끈, 얼룩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란을 일으켜서 헛소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숲속의 집시들을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니는 얼룩이란 이상한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집시들이 종종 머리에 감고 나는 물방울 무늬의 수건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홈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이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군요. 계속하십시오. 네, 용의자의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 것 같죠. 그날 저 집시들도 많았었고 언니는 뭐 휘파람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지타와 개코 원숭이를 키울 생각을 한 이
치타, 아버지 참. 개코 원숭이가 굉장히 이뻐 보이나요?
어쨌든 네. 그 이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고 인도에 있다가 왔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홈즈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자, 얼룩군의 정체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백운추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7월 7일 월요일 제목 명탐정이 필요해. 코난 도일은 머리 좋아서 좋겠다. 의대도 갔지 추리소설도 써 게다가 그게 대박이나 아우 도대체 IQ가 얼마일까? 추리소설을 쓰려면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감춰놓고 그걸 스릴있게 파헤쳐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두근두근 공포심리로 무섭게 물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펑 터지고는 마지막에 소름 돋는 반전까지. 이거 천재 아니면 못 쓰는 거 아닌가? 머리 나쁘면 절대 쓸 수 없는 작품 추리소설. 대신 한번 읽고 나면 결과를 다 알게 되니까 두 번 읽을 때는 재미가 덜한 게 추리소설의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심장 쫄깃하게 하는 그 스릴감 때문에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에드거 앨런 포가 만든 오기스트 듀팽,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 애거사 크리스티가 창조한 에르킬 푸아로, 세계 3대 탐정. 아, 이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미궁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건들 척척 해결해 줄 텐데. 며칠 전 공소시효가 정지된 15년째 미궁 속인 대구 어린이 황사테런 사건도 명탐정 홈즈처럼 시원하게 파헤쳐 줄 사람 어디 안 계신가요?
고저있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미다스북스에서 2주의 고전 셜록홈즈 앤 베스트 컬렉션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비스티보이즈와 절규를 그린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한국 최초 회고전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셜록 홈즈의 직업은 탐정이죠, 탐정.
경찰청 아니었습니까, 경찰청장?
아닙니다. 네. 자, 퀴즈 당첨되신 분 최한나님. 네, 날씨는 덥지만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추리소설 듣자니 더운 줄 모르겠네요 하셨고요.
정말 좋네요. 그리고 김종원님,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셨네요.
박지은님, 여름엔 공포물이 최고지요.
네, 4264님, 2번 탐정, 소방식당에서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음식 만들면서 이 방송 재미있게 들어요 하셨습니다.
2965님, 신랑이랑 뒷산에서 듣고 있어요. 못 들은 건 다운받아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3236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처음 보네요. 갓길에 차 대고 문자 보내요 하셨습니다.
네, 주소 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분들 그리고 기타 사연 받으실 분은 이상순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샤이니의 셜록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